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지혜란 제목으로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추구해야 됨을 보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악의 길에서 또는 악인과 음녀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 전부의 주제가 바로 잠언 1장 7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23장, 24장 그리고 30장, 31장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전부 다 적은 것이 잠언이 되겠고, 원래는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적었다고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왔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그 중에 그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마샬이라는 뜻인데, 마샬이라는 것은 비교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인과 의인에 비교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잠언들은 우리나라의 그 속담처럼 강렬한 말로 여러 가지의 그 뜻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950년에서 700년경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한 의뢰라는 제목으로 잠언 3장 1절부터 35절을 보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서 내 아들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그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즉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 우리 자매 형제들을 뜻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 말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도 표현하고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의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이 조금 그 emphasize, 즉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행함을 그 규제하는 그 같은 의미로 그 말씀을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명령은 하나님 말씀 중에 행하라는 명령,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하면 이렇게 일절대로 하면은 원인이 되겠어. 그 결과로 그래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너를 오래 살도록 한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 평화를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그 건강에도 좋고 또 오랫동안에 장수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의 그 건강에 대해서 뭐 얘기합니다. 가령 돼지고기를 뭐 먹지 말라 구약에 그런 게 나오는데, 오늘 현대 과학적으로 돼지고기는 뭐 먹으려면 오래오래 구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냥 먹다가는 오히려 병이 나고 좋지 않다. 이런 많은 그 이런 게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장수하고 오랫동안에 살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내게 평강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에서 우리가 그 돼지고기 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현대과학에 의해서 우리 오래 구워서 오래 삶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cause and effect, 또 cause and result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용서해 주는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의 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진리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그것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복수를 내가 했습니다. 왜냐? 인자와 진리 두 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과 진리를 너 목에 매며 목에 매다. 참 자기의 그 항상 목에 이 말씀을 걸어가지고 메고 너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 구약 때 보면은 많은 성경 구절을 목에다가 매는 경우 또는 머리에다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은 그 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하느님의 그 인자와 하느님의 말씀을 항상 내게 떠나지 않도록 생겨. 그리하면 그 결과로 너가 하느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 하느님 은총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은총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면은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은총을 받게 된다. 하느님뿐만 아니라 또는 믿는 형제는 물론이고 믿지 않은 자들한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긴다. 이것은 그들이 바로 너의 시츄에이션을 잘 이해할 거라. 영어에 보면 good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영어 목회와 그 한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느끼는 것이 영어 목회에서는 그 목사라는 이런 신분이 상당히 그 많은 그 교회에 플러스 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사용하는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교회 렌트비라는 이런 것들이 그 시츄에이션을 들어서 그대로 많은 그 혜택을 주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목회에서 지나면은 제가 그 목사라는 그 이유를 밝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험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은 하느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하느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 마음으로 하느님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장수하고 또 평강을 누리고 많은 해로 살 거고 또 인자와 그 자비를 베품과 진리. 그래서 보니까 영어 그 목사들의 대부분의 삶들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명령을 지키기로 했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들들의 삶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태도들이 그러한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하는 목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는 장수하고 마음에 있고 그 평강이 있고 또 너희들이 인자 자비를 베푸고 진리를 떠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너를 대해서 은총을 배할 거라는 것을 기준여김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5절 6절이 상당히 특히 그 갈보리 체포 그 목사들의 그 큰 그 자문으로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갈보리 체포를 무브먼트의 그 핵심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너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100% 여호와 하느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아주 어렵고 참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느님을 믿어라. 여호와 하느님이 지금 현재로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느님이 지금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 답변은 없지만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1년을 기도했지만은 저에게 대한 하느님 아무 응답이 없지만은 그럴 때일지라도 여호와를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시간에도 여호와를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명치를 의지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게 되면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경험에서는 그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은 우리가 요셉이가 자기가 꿈을 꿨어요. 젊을 때. 특히 야고보가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 레이첼에서 낳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 그 색깔 있는 옷을 참 입히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기 꿈을 꾸어서 보니까 곡식 단이 있는데 형제들이 여기까지 단을 추수업 때 돼가서 단을 세우고 자기도 곡식 단을 세웠는데 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곡식 단들이 자기가 세운 곡식 단에 절을 하더라. 그거를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질투가 심한데 그 질투에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개 별입니다. 해와 달, 자기 부모들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래서 그 부모들과 11개 별이 이런 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형제들이 그 요셉을 질투를 해서 노예로 팔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이 꿈을 참 그걸 잘못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마. 거기에 따라서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그 통해서 노예 신분이 있지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일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거기에서 워킹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여호수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남공벨락. 그래서 거기는 참 너무나 강한 요새입니다. 우리 가서 이길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위험한 그런 곳이 거기서 반드시 점령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 6장에 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읽어받고 돌아서 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넘어질 거라. 이러한 참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수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백성들을 얘기해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래서 읽어받고 돌면서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그 강한 성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넘어진 걸 보았으나 여수와 1장에 7장에 넘어가서는 아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너무나 작았어요. 그거는 여리고 성 큰 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라는 이 성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아비였어. 너무나 클리어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 7장에 보면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아이란 성을 쳐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참 실패하고 난 뒤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간이라는 그 백성 중에 하나가 하느님한테 기뻐서 헌물을 바치고 난 뒤에 그것을 자기가 다시 도둑질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그 처부수는 그 죽이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7장에 나오는데 요새 7장에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미비한 일한 것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래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생각으로 함을 인하여 이와 같이 아이란 작은 성에서는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항상 주님한테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삶은. 그래서 너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all입니다. all, A-L-L. A-L-L은 100%입니다. 여호와를 100% 온전하게 의뢰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명철, 너가 어떤 그 이해와 너 경험과 너 지식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의지해서 행동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너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께서 역사는 우리가 여리고 성에 일곱 받고 돌아라 했지만 아이성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느님의 역사의 방법은 어떤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 하느님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분은 바로 A라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A라는 곳으로 가게 하지 않냐고 B, C, D, E, F, G 많은 길들을 거쳐서 결국은 A라는 곳으로도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가는 그 방향들은 요셉처럼 노예와 그리고 저기 그 강간 그 사건의 그 참 잘못된 그와 같은 그 참 false accusation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와 같은 구속사 역사들이 이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그 길과 방향들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뜻에 있으며 하느님 방법으로 하느님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모든 메사일들의 여호와 하느님 그도 함께 계시고 거기서 일을 하시고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일 안 하는 같이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 내 명철에서는 일 안 하는 같지만 하느님 말씀을 해서 지금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주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영 성령이 내 몸 안에 영원히 임재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사건이나 일들을 항상 주님께로 있잖아.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주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느님께서 다 더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느님 그걸 허락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느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acknowledge 하느님 그렇게 한다. 그것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하느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라. 그리하면은 여도 결과입니다. 하느님이 너 길을 지도하시라. 하느님께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해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거다. 다 그 속에서. 그리하면 하느님 거기에 따라서 길을 인도하시라, 지도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에 가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얘기하지 마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과 5절의 너 명철, 너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를 오히려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며 그래하며 악을 떠나라. 주님 원치 않냐는 그와 딜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8절에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고 너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의 말씀들 하기에는 결국은 너 몸에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 이게 하나의 그 저기 뭐 그 은유법으로 적었는데 골수라는 것은 등골이죠. 등골을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너의 영혼육을 가진 너 몸이 윤택하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뭐 재물과 소산 여러 가지 이익물이 있어요.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제 가나안 땅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첫째의 그 토지의 그 소산물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각각 지파마다 하느님께서 허락한 땅들을 줍니다. 그럼 그 지파들의 그 땅을 지어서 농사하고 여러 가지 소산물들 거기에서 뭐 소나 양이나 하여튼 첫째를 전부 다 하느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에 익은 것 100%를 뜻합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그 소산물의 만물, 처음 것을 여호와를 드리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하느님이 주어진 거라고 믿게 되면은 그것은 하느님 주인이고 나는 단지 관리인이다. 관리는 언제까지 가냐? 자기의 삶 동안에 살아가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올해 보면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우리 또 유명한 가수가 죽은 거 하면은 또는 유명한 정치인도 죽었고 또 한국에도 우리가 또 많은 그 대통령들이 죽은 이러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죽을 그때까지 육체적으로 가는 그때까지 맡겨진 거라는 거죠. 죽을 때 보면은 그 맡겨진 그러한 만물들 여러 가지 재물이나 이런 소산물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다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느님께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내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의 관리인이다, 매니지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느님을 들을 때 우리가 재물과 이런 가짐으로서 탐심, 이와 같은 욕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단지 재물을 관리하는 자로 그 관리하면서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할 때 하느님부터 각종 복을 받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야 하면은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젖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라. 그래서 이와 같은 창고가 가득하고 젖들의 포도즙이 넘치라는 이와 같은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갈보리 채플 카프로스 터메큘라에 가면 지금 가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봐도 마치 뭐 천국 같아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되게 아름다운데 저희들이 캘리포니아 와서 그 당시 거기에 호텔을 그때는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이가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주로 와서 쉬는 하나의 호텔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많은 건물들이 낡아서 완전히 고수에 있는 그 다리도 보면 막 썩어서 그 참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고 또 언덕에는 그 많은 집안들이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 마치 그 유령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갈보리 채플에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그러한 상태인데 그 장소를 바로 성경 공부하는 장소와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장소로 환원하게 되었어요. 환원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자기가 거기에 주를 위해서 스스로 거기 일을 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계속 수리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많은 거기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바로 하느님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을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하여 그 사용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은 오히려 그 뭐 세상적인 뭐 가격으로 따진다 해도 그 당시에 살 당시보다는 훨씬 몇 배로 비싼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모든 그 주어진 이런 소산물이나 재물들을 항상 하느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느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젖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라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영적인 아들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르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어떤 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거 없을 때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가 사랑하는 하느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 말씀 인용했는데 또 아들들에게 근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그 태도에 왜 어려움을 주는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무슨 뜻인가 기도해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주는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대부분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징계를 받는 크리스천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문제가 뭔가 하면 대부분 다가 징계받는 순간에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그 상황과 어려움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서야 하느님께서 그때 왜 그것을 준가를 그때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요셉 경우도 자기가 그 당시에 노예로 팔 때나 감옥에 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마귀 준 꿈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렇지만은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냐고 자기가 주어진 그 크리스천으로의 그 삶, 인테그리티, 그와 같은 순수함과 이런 순진함을 계속 지켜갈 때 주님께서 주님 때에 결국은 이집트의 그 국무총리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굶어 죽는 그 형제들 가족들까지 살리는 이런 역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참 원망을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친가? 그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때에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믿고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 때에 그 징계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어 보면은 지혜와 명철, 지식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그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지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음에 볼 때 그 말씀의 어떤 그 knowledge 그 자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철이 있는데 명철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이 문맥 속에 무엇을 뜻하는가 이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지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혜를 많게 할지 지식이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지자 많이 알아야 알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그 적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모르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적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잘 그 지혜로서 적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그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많이 알 적에 그거로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래 할 때 많이 적용할 때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오히려 낫다.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가 하느님으로부터 꿈으로 지혜를 얻었는데 일곱 해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사서 모으고 그 다음에 일곱 해 흉년일 때 그것을 비싼 값으로 파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봐서 그 애굽이 큰 재정적으로 그 부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일곱 해 흉년 팔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다 파는 또 자기의 몸까지도 파는 이와 같은 그 현상들을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거는 어떠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아무리 귀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편에, 지혜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좌편 손에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라 화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그 없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항상 살아있는 그 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 했습니다.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전서 그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는 사람의 하느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그 지혜입니다. 하느님은 어리석음조차도 인간이 만드는 어떤 지혜보다 더 나은데 그 하느님 어리석음이 아니고 하느님의 그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하느님 어리석음은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운데 하느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웠으며 능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리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창조는 뭡니까? 전부 다 말로 창조했죠. 뭐 첫날에 뭘 있으라 있으라 했죠. 그 말이 말씀 그것이 바로 첫째가 지식이요. 그 다음 그걸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요. 그 적용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라고 했죠. 완전한 바로 하느님이 주신 그 지혜. 전혀 오류가 없고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 근신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근신은 이거는 뭔가 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판사들이 재판할 때 보면은 디스크리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근신. 그것은 그러니까 판사의 우리 한국말로 재량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대에서 배웠는 여러 가지 법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 보고 그것을 적용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판사들이. 그 결정할 때 바로 지혜로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또 이 장소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뭐 뭐를 먹어야 될지 아닌지 이런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그 결정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 그것을 지키라. 바로 하느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너 눈앞에 떠나지 않게라.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눈앞에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결정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다 보면 그 결정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그 결정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겠어. 그리하면은 그것들이 바로 지혜와 근신이 너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너 목에 장식이 된다. 목에 영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되고 하느님이 주신 지혜와 하느님이 그 주신 그 근신 결정해야 될 그때가 바로 생명의 목에 장식이 된다. 너가 너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너 발이 거치지 않겠다. 너 앞길을 평화롭게 하고 발을 거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근신을 항상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태도는 뭐냐.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하느님을 100% 우리가 의지하고 그 우리 생각에 의지하냐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결정하고 근신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지 말고 메사에 주어진 그것을 주님의 무엇인가 그걸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줄 때 그때 그 길을 인도하리 그때 따라갈 때 그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되게 되면은 너 길이 안전하다 안전할 것이고 발이 거치지 않다. 너가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 적 너 잠이 달리로다. 아주 달콤한 잠을 잘 거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새벽 1시 반쯤 들어왔는데 참 뭐 도둑이 들어오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저녁에 이렇게 잘 적어보면은 잠이 아주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또 도둑이 오면 어떻겠나. 그래서 집을 이제 그 알람을 이제 항상 그 켜놓는 그 같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았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은지 이런 두려움도 없어질 거고 달콤한 잠이 잘 거라고 했습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갑작스러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땐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갑자기 하나님 심판에서 멸망할 때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는 너의 의지하지 주님께서 너를 지켜준다는 거죠. 너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룰 때 악인들 아주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이런 멸망한 걸 바라볼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은 지혜와 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근신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너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너가 베풀 수 있거든 베풀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중에 있으면서도 내일 오라고 함으로 인해서 너가 선을 베푸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는 언제 하느냐 하면은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능력이 있을 때 하라. 너가 할 수 있거든 해라 이거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홈네스들이 아 이거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너 마음에 해주고 싶죠. 지갑 열어보세요. 보고 있으면은 주고 없으면 안 주나.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하지. 왜냐하면 홈네스들이 사인 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자비고 능력 있을 때 하라 이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다음에 하겠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선을 행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다음에 한다는 거. 그래서 너 자신의 주어진 것을 보고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의시 너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마라. 옆에 이웃이 아주 평화롭게 살면은 그들을 질투해가지고 모해하지 말라. 뭐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촌이 논사하게 되면 기뻐하라. 오해 해를 두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딸아같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냥 잘 사는 사람 이유도 없이 가서 싸우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르워하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르워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놓고 조폭 영화를 보니까 조폭의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상당히 그 영웅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이상하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조폭에. 그래서 포악한 자 이런 설을 부르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르워하지 말고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 행위를 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이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여호와가 미워한다. 결국은 여호와님께서 처벌하시나 정직한 자,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없으면 주님을 원하는 자는 항상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성화되는 자, 그래 하고는 자에게는 그의 교통이 있다. 하느님과의 그 살고자 하는 자 사이에 영어 성경은 큰 비밀이 있다고 내가 했습니다. 그것만 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그와 같은 비밀들 거기들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여기도 악인 의인 서로 비교했습니다. 대조했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래서 왜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 인간의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본인이 잘났다고 이러면 걔를 일들을 잘하게 주면은 그 영광이 하나님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거만한 교만한 자 다 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대항하십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께 왔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는 은혜를 베풀 때 그 자의 말은 하느님 주신 거다 함으로 해서 하느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에는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며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이래 할 때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삶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시작인데, 그와 같은 시작이 되면 그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영광을 받는다. 하늘 영광이 자기에 비추어서 그와 같은 영광을 이 가정에 참 자기의 삶의 기업으로 받는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러한 자는 어쩌냐면, 형달하면 욕이라니까, 욕이 부끄러움이 오히려 그 집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그 부끄러움이 그 집안에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의뢰라는 제목으로 보았는데, 잠언 3장 5절 6절을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 온전한 의뢰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어렵고 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답변이 없는 것 같고 이래 할지라도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또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의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계속 지키게 하시며 또 주님 말씀을 삼하며 그 기도함이 게으르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그 인도함이 주어질 때 그게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셨기를 바라곤합니다. 그를 통해 요한은 훈련강 받으시고 하늘나라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